한 주간 뉴스의 핵심만 쏙 뽑아 전해드리는 뉴스 쏙쏙. 오늘도 CBS 장규석 기자, 이준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규석 기자, 오늘은 런을 주제로 가지고 런 달리기. 예.
봄철이니까 네. 달리기 해야죠.
해야지.
최근에 런 종섭 또는 호주 런이라고 해서 이종섭 호주 대사 얘기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네. 뭐 네. 이종섭 호주 대사도 있고 네. 네, 요즘 런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서 런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쓰는 말을 그냥 갖고 왔어요. 런 종섭.
네. 런 종섭.
그 이종섭 호주 대사 얼마 네. 전에 이제 호주로 이제 가셨죠.
네.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네. 네.
지난해 7월에 이제 집중호우로 수해가 났을 때 이 해병대 장병들이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장병 한 명이 물살에 휩쓸려서 이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네.
많이 알려진 사건이고 좀 가슴 아픈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 당시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었고요.
네.
당시에 이제 해병대 수사단이 이 수사를 해서 이제 수사 보고서를 이제 경찰에 이첩을 하는 단계에 왔는데 그때 이제 경찰에 이첩을 했는데 이거를 네. 경찰에서 다시 가져와라.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국방부 조사단으로 가져가서 다시 조사해라. 뭐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그쵸.
있습니다.
네.
지금. 당시 이제 해병대 수사단은 해병대 1사단장을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서 경찰에 사건을 이첩을 했는데
네.
국방부 장관 지시로 사건 기록이 다시 경찰에서 이제 국방부 조사단으로 넘어와서 재조사가 됐고
네.
그 과정에서 1사단장이 혐의자 명단에서 또 빠졌죠.
네. 네.
최근 뭐 언론 보도를 보면 이게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그쵸,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를 받고 이제 격노를 했고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이제 빼기 위한 그런 작업이 진행됐다 이런 의혹이 여전히 네, 지금 남아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이거 갖고 서 네. 야당에서는 특검을 하자 이런
네.
상황이죠.
의혹이 아직 남아 있고. 근데 물론 뭐 대통령실 여기에 관여한 바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 이종섭 전 장관도 이제 뭐 수사 결과에 문제가 있어서 재검토 차원에서 이렇게 지시를 했다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서
네.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 이분을 이제 수사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이 혐의로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이제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 이제 피의자죠.
피의자. 네. 네.
아니, 재판은 안 간 피의자고. 게다가 이제 지난 1월에 공수처가 이 대사를 출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네.
예. 출국 금지 조치가 돼 있는 상황인데 3월 4일에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갑자기 임명을 하죠.
이게 문제가 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네. 이제 3월 6일 날 공수처가 이 대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한 사실이 이제 언론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7일 날 바로 다음 날 공수처에 출석해서 또 조사를 받아요. 조사를 받는데 이때는 이미 이제 우리가 이제 대사를 보낼 때 이제 아그레망이라고 하죠. 이제
네.
상대국 동의까지 다 받아놓은 상황이고 외교관 여권까지 다 나온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출국 금지를 해제하기 위해서 조사를 형식적으로 받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들이 또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논란이 커지니까 다음 날 이제 조사받고 다음 날 또 출국할 예정이었는데 하도 난리가 나니까 이제 일정이 10일로 바뀌었습니다. 일요일로 바뀌었어요. 일요일로.
네.
일요일로 바뀌었고 일요일에 그 호주 캔버라가 호주 수도인데 시드니 아니죠. 캔버라죠.
네. 네. 많은 분들이 헷갈려요.
네. 캔버라로 가야 되는데 일요일에 브리즈번 행 비행기를 탑니다. 그러고 이제 출국을 하는데
네.
이 출국 동선을 좀 숨기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이제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피의자를 그래서 이제 출국 금지를 시키는 이유가
네.
이게 해외로 도피하면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로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출국 금지를 걸었는데
네.
사람을 대사로 임명해서 호주로 보낸다. 이거는 좀 이제 정부가 아예 이제 출국을 도와준
네,
피의자의 출국을
됐죠.
도와준 네.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뭐 거의 뭐 니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고 니가 가라 캔버라가 됐는데
이게 네. 어느 쪽으로 봐도 네. 근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 이제 여당 여권의 이제 주요 인사들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라서요.
네.
그리고 이런 거를 수도없이 겪었던 분들.
수사를 직접 네. 하셨죠.
본인들이 출국 금지를 네.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네. 이제 맞고 이랬던 분들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그리고. 이 대사 같은 경우는 장관도 사실은 이게 임명을 하려면은 평판주의를 엄청나게 돌려보고 뭐 후보군을 뭐 20, 30명, 40명까지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거 뭐 인적 검증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근데 대사는 여기에다 플러스 뭐가 추가되가 되냐 하면 상대국, 아까 아그레망 말씀하셨는데 상대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알지.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좀 더 딥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잘 아시는 분들이 출국 금지가 된 걸 몰랐다? 라는 게 만약에 진짜 몰랐다고 하면 이건 정말 굉장히 자책적인 큰 문제가 있는
그쵸.
거고.
검증 자체가 부실했다는 예. 거니까.
두 번째, 네. 알고서 했다고 하면은 이 공수처를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인 거죠. 괜찮아, 이거 탈 수 있어. 수처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정권에서 이제 만들어진 산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지금 현 여당을 굉장히 반대를 했었어요.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제 저도 이제 국회에 출입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가 이후에 그 처장이라든지 뭐 조직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수사력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굉장히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검찰이라든지 이렇게 좀 경쟁 관계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쪽에서는 공수처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조직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걸 깡그리 무시한 처사가 아, 예. 될 수도 있다.
공수처를 무시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도 이게 굉장히 문제인 거죠.
런 얘기를 하려고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종섭 전 장관 현재 호주 대사를 가리켜서 이제 런종섭이다. 뭐 이런 풍자가 나오고 있고 뭐 호주 런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네. 런이 나온 이 배경.
네.
이 런의 원조가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입니다.
아. 네. 혹시 이 얘기를 위한 빌드업인가요?
그렇죠.
미국으로 가신 거.
네. 이 최근에 이제 다큐 영화 이제 건국전쟁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됐죠.
뜨겁습니다.
네. 그 전에도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좀 약간 이제 사진 보면 왜 이렇게 마이크 앞에 놓고 막 이렇게 손 들고 이게 연설하는 장면에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뭐 이런 이제 풍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패러디들도 많고 뭐 영화 부산행인가 거기에서는 또 뭐 행정안전부 장관이 와서 국민 여러분 안전하십시오 뭐 이런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약간 패러디다 네, 뭐 이런 네, 얘기도 네. 나오고
네.
사실 이제 이 런을 풍자하는 이 풍자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런승만.
네,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서울을 버리고 도망을 갔냐? 아니다. 그 저 끝까지 지키려고 했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논란이 또 되고 있죠. 건국전쟁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런종섭 논란과 더불어서 이제 런승만 논란도 간단히 좀 짚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잊을만 하면 회자되는 부분이죠.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네.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이 원조시긴 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제 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는 확실히 밝혀야 됩니다. 네, 공도 있습니다. 공도 있고. 특히나 뭐 토지개혁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이 지주계층이 아니었어요. 네, 지주계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지주계층이 거의 이제 절대적인 영향을 갖고 있던 한민당
네.
이거를 제치고 한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실 농지개혁을 한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어쨌든 지주 세력들의 어떤 기반을 싸그리 이제 좀 약화시키는 그런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제 토지개혁을 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네.
어쨌든 이 토지개혁 네. 때문에 네. 이 소작농들이 그 거의 한 60% 이상이 그 땅을 받게 됩니다. 땅을 이제 사는 거죠. 싸게 사죠. 싸게 사는데 인민군들이 이제 북한에서 쭉 내려와서 우리가 이제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땅을 내가 이제 받았잖아요. 땅 받은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땅을 가져가가지고 다시 나눠준다. 게다가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협동농장이야. 그러면 내 소유권이 인정이 안
없죠.
되는 거죠.
소유권이 네.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건 좀 이건 나한테 불리한데 이렇게 되니까
사실 해방을 시킨다고 내려오는데 해방이 아니라 내 거 뺏어간다는
그러니까,
얘기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공산당 논리에 안 넘어가는 거죠.
네네.
그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공산화가 막아졌다 이런 이제 시각들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토지개혁을 이 아시아권에서 성공한 나라가 몇 개가 없어요. 그래서 이 토지개혁을 한 거는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공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뭐 여성 참정권 인정한 부분도 있고 뭐 있지만
네.
오늘은 런난 일단 얘기를 해보자면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서울을 떠나서 런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네. 6월 25일 날 인민군이 이제 새벽에 남침을 하죠. 이틀 만인 27일에 특별열차를 타고 대구로 피난을 갑니다.
네.
대구로 피난을 갔다가 아직 서울이 함락되지 않았다라는 소식에 다시 대전으로 올라옵니다.
아.
네, 대전으로 올라와서
네.
이때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하죠. 문재인 라디오 방송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이 녹음 방송에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말은 안 했어요. 이 말은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말은 어디서 했냐면 당시에 이제 그 당일날 국방부가 이제 선전 방송을 하잖아요. 선전 방송하는데 오후 1시에
네.
국군이 의정부를 탈환했다. 정부는 수원 피난을 취소하고 서울을 사수 중이다. 국민들은 안심해달라. 이 말을 했습니다.
국방부가 한 거네요.
네, 국방부가
엄밀히는.
했고 네. 오후 4시에는 메가더 사령부가 서울에 전투사령부를 설치했다. 이렇게 또 이제 국방부가 방송을 내보냅니다. 근데 이미 전선은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네, 의정부 네. 전선은 이미 무너진 상황이었고 이제 서울로 밀고 내려오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 라디오 방송을 한 거죠.
정부가 사기극을 펼친 거네요.
그때 당시에 이 방송만 듣고서는 아, 그래 아직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그렇죠. 위안을 삼았을 텐데.
네, 서울에 있는 시민들은 이제 나 이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믿었던 분들은 네. 죽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실제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38선이 나눠지면서 월남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서울에.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살던 분들이 네. 많이 내려와 있는 거죠. 서울에. 게다가 또 서울에는 지식인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이러는데 사실 이제 북한에서 이제 인민군들 봤을 때는 이제 반동분자다 이렇게 이제 엮어서 처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울에는 이 인민군들의 이게 처단 대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빨리 알아서 빨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인민군들이 서울에 진주를 해서 인민재판을 해가지고 막 사형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그러면 과연 이게 서울이 괜찮다고 계속 할 말이었나 이 부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정훈 방송이라고 하죠. 국방부에서 방송하는 거는 또 이제 약간 전황을 좀 이렇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서 내보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있을 수 있는데 이날 밤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온 이날 밤에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육성 방송으로 밤 10시에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맥아더 장군이 우리에게 수많은 유능한 장교들과 군수물자를 보내는 중이다. 빠른 시일 내에 도착할 거고
네.
이런 좋은 소식을 국민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늘 밤에 이렇게 방송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녹음해가지고 방송을 내보냈는데 근데 이제 들어보면 맥락이 다 그렇잖아요. 네. 서울 뭐 저기 뭐야 함락 아직 안 당했고 그다음에
안전하다 이런
의정부 탈환했다. 네. 우리 정부는 수원 피난을 취소했다. 이 얘기가 국방부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맥아더 사령부가 서울에 전투사령부를 설치했다라는 방송도 오후에 나오고 그다음 밤에 유엔에서 미국에서 이제 물자하고 뭐 이렇게 장병들이 많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방송 전체 맥락만 따지고 보면 약간 이거 안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약간 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만드는 네, 방송이었어요. 네. 네. 근데 바로 다음 날 28일에 서울이 인민군의 점령하에 들어갑니다.
아, 네. 네.
정말 빠르게 내려왔죠. 그러니까 뭐 이승만이 정확하게 뭐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얘기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오해 여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점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점까지 부인되는 건 아니에요. 이때 이날 라디오 방송을 들었던 사람들은 조금 생각을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이제 오해가 할 수 있었겠다. 이런 여지를 준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논란이다 하긴 좀 그렇고 이제 예. 게다가 이제 당시에 이제 이 녹음 방송을 할 당시에 이 전 대통령은 대전에 있었습니다.
네.
예. 대구까지 갔다가 네. 대전으로 다시 올라와서
네.
경기도 남부에만 계셨어도 괜찮을 텐데
수원쯤 있었으면
그러니까.
좀 서울을 떠났다 이 점은 확실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런승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런의 원조다
네.
이거를 좀 뒤집는 건 좀 힘들지 않겠냐. 뭐 굳이 논란까지 갈 것도 없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굳이 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런 이게 바로 이제 부끄럽다라는 감정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사실 뭐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 뭐 정작 자신은 이제 서울을 버리고 이제 피난을 내려갔잖아요. 내려갔으면서 근데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는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민들을 안심시킨 그 사실은 사실 부끄러운 사실이잖아요. 부끄럽다.
네.
결국 그러니까 당당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네.
사람은 뭐 누구나 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세우고 싶은 공도 있고 숨기고 싶은 과가 있습니다. 근데 공은 높이 기리고 과는 과대로 또 내서 부끄럽지만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 사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내놓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역사 앞에 바로 내놓는 게 이제 바른 자세고 당당한 자세가 되겠죠. 그런다고 뭐 이게 뭐 그 사람이 잘한 부분이 다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예, 당당하게 내놓고 이렇게 명확하게 판단을 받으면 될 일을 가지고
네.
이거를 뭐 굳이 이거는 숨기고 또 공은 또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무조건 숨긴다, 도망간다 이런다고 뭐 해결이 되느냐?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 예. 이 얘기를 이제 하는 얘기는 이제 런종섭 논란이 또 다시 나오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의혹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자세만큼은 좀 당당해야 되지 않았을까? 예. 좀 당당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힐 부분은 밝히고. 네. 숨길 부분 숨기고 숨길 부분은 또 숨기면 안 되죠.
네.
숨길 부분은
줄이고,
드러내서
네,
그 다음에 또 평가를 정당하게 받고 이렇게 좀 당당한 자세, 좀 부끄럽지 않은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네네.
최근 근데 이 런이라는 풍자가 자꾸 나오는 거는 우리의 현 시대가 너무 이 당당하지 못하다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게
네.
아니냐. 네. 이런 점에서 오늘 이제 런에 대한 얘기들 좀 갖고 와봤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깨름칙하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가 좀 석연치 않죠.
네네. 네. 근데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사실 호주 대사로서의 위신이나 이런 부분도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그렇죠.
있고.
그 나라에서 우리 대사를 갖다가 좀 무시하는데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다. 이러면 좀 면이 안 서잖아요.
이런 네. 부분에서는 빨리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그다음으로 경제 얘기를 해볼게요. 아, 이놈의 물가 대체 언제 떨어지나.
인플레이션.
네.
제가 뭐 사실 경제 이슈 들고 나올 때마다 뭐 저희 방송 보시거나 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 쟤 또 이제 우울한 얘기 하나 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장 보시죠?
네. 사과를 못 사요. 진짜로
신선식품 못 사요. 코너를 네. 안 가요, 제가. 네. 네.
과일도 저도 네. 재고 상품 중에서 네. 찾아보고. 네. 네.
이게 시장에 가도 마찬가지고 마트에 가도 마찬가지고 시장 입구부터 이제 끝 좀 시작부터 해가지고 야채 이제 뭐 그다음에 말씀하신 신선식품들 그다음에 그런 거 이제 계란 뭐 이런 거 지나서 이제 생선 고기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근데 그 코너가 왜 그러냐면은 가장 신선하고 가장 재료의 어떤 원재료값도 그쵸. 싸고 이래서 네. 사실 가는 건데 왜냐하면 내가 가져와서 집에서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이게 굉장히 큰 문제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엄청 높아졌다에서 끝나면은 아 이거 언젠간 잡히겠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최근 들어서도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어떤 식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냐?
네.
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 2월보다 그러니까 한 달 전인 2월보다 2.3%. 그다음에 배는 3월 가격이 2월보다 17%가 올랐거든요.
계속 오르고 있네요.
예, 올해 들어서도. 네. 그리고 이제 식료품 물가 지수 자체가 올해 1, 2월 거를 살펴보니까 작년 1, 2월, 그러니까 연초 두 개월간을 비교해봤더니 7.3%가 높아졌어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3.1%였거든요.
네.
두 배를 훨씬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원 물가 이런 것들의 흐름을 무시하고 이게 전반적인 물가를 견인할 정도로 높아졌는데 문제는 지금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전망도 사실 나빠요. 전망까지 이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하고 농업관 측 3월호 이런 내용을 보면은
네.
요즘 그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드시는 게 토마토 이런 거지 않습니까? 토마토 가격이 1년 전보다 이미 43.9%가 올랐는데
네네.
그게 앞으로도 올해 안에 뭐 한 11% 더 높아질 거다.
그다음에 사과만 오른 게 아니네요.
예.
네.
그리고 요새 뭐 단맛 나는 방울토마토 많이 드시잖아요. 네. 스테비아 그런 거.
뭐 이러죠.
대추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34.1%나 높아질 거다.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겨울에 난리 났었죠. 딸기. 이것도
그것도 금딸기였어요.
예. 33% 높아진다.
참외도 지금 엄청 비싸요.
예. 참외도 앞으로 올해 29% 더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전망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전망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이미 사과나 배는 그 상기를 넘어섰고 못 사 먹으니까 대체제들 그다음에 뭐 다이어트 식품도 이런 것들이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단순히 가격만 높아지면 괜찮냐.
네.
아닙니다. 이게 뭐가 또 문제냐면 대책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배 기간 작황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올해 발생한 문제는 올해 작황이나 이런 걸로 못 잡거든요.
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수입을 늘려야
그렇죠,
되는데
수입과일을.
농산물은 검역 때문에 수입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저도 몰랐었거든요.
네.
뭐 후지 이런 게 들어오니까 아니 뭐 우리나라에도 뭐 일본산 사과나 이런 거 많지 않아? 우리나라랑 일본 음식 거의 비슷하고 과일 맛도 비슷하잖아. 동남아랑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사과 좀 수출하겠다고 요청을 한 게 1992년이에요.
네.
근데 지금도 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어허.
이거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수입 위험 분석이라는 걸 하는데 이게 18년 지나서 2010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5년이나 했는데 5년 동안 하다가 아 이거 안 되겠네요. 중단시켜버려요. 2015년에. 네.
아, 뭐 뭔가 뭐 문제가 네. 있었나 보죠.
근데 사과만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 종류를 제외하고 지금 안 들어온 애들은 앞으로도 못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특히 신선식품 중심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
네.
올 한 해 굉장히 계속 힘드실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
바나나만 먹어야 되네요.
그러면은 이제 요 과일이나 이런 신선식품 때문에 전체 물가도 계속 안 좋아진다고 봐야 될까요?
네네네.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근원 물가 방식 이제 OECD 방식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똑같이 2.5%로 이제 1월하고 2월이 똑같았거든요. 근데 전체 물가 올라갔다는 건 신선식품이 네. 이제 그만큼 견인력이 굉장히 세다.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신선식품이나 이런 농산물 품목들이 전체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한 5분의 1 안쪽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네. 물가를 다 끌어올렸다는 얘기는 이 요만한 애들이 물가가 이렇게 튀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아 이제 올해는 쉽지 않겠다. 근데 물가가 높으면은 이제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를 다들 세계적으로 볼 때 언제 낮추지? 언제 낮추지? 이 타이밍만 지금 그쵸.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지금 또 난리가 난 게 그 자본시장입니다. 금융시장에서 난리가 났어요. 네, 네. 지금 요새 가장 핫한 부분이 다들 아시죠? 비트코인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1억 넘는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진짜 넘어갔어요.
넘어갔고 심지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억 처음에 몇십만 원에서 1억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금리를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네. 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금리를 낮췄다가는 지금 비트코인 현상이 되게 재밌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크게 올라갔던 시절 그다음에 올라갔다가 폭락한 시절이 두 번이 있어요.
네.
한 번이 이제 2018년이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제 과세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 냈다가
법무장관이 완전히
네. 예, 말도 안 되게 폭락을 하면서 이제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얼어붙은 적이 한 번 있었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 유동성이 엄청나게 몰렸지 않습니까? 그때 부동산 올라가고 뭐 주식도 올라가고 코인도 올라가고 아마 그때 좀 투자하셨던 분들은 야 내가 진짜 감이 좋은가 막 이런 모두 착각에 빠질 정도로 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랬다가 이제 유동성이 빠지면서 코인도 팍 빠지죠. 한 3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던 네. 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이 아닌데 이게 몰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수가 좋지 않고 물가가 높아서 소비도 좋지 않고 전반적으로 투자 여력도 없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특히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와, 나 맨날 알바만 전전긍긍하고 다녀야 돼? 왜 일자리가 안 생기지? 이런 상황에서 되게 힘들고 원룸 생활하면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주변에서 야, 알바 같은 걸 뭐하러 해? 나 이거 몇백만 원 넣었더니 일주일 만에 두 배 됐어. 이런 사람들의 얘기들이 주변에 계속 들리는 거예요.
고인 대박.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가게 되다 보니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출 수가 없는 거죠. 야, 이거 낮췄다가는 얘들이 빚까지 더 내 가지고 이거 투자 더 하게 생겼구나. 물론 전망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2억 간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4억 간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코인 시장이 쉽게 말해서 안정적으로 구축된 적이 없었고 항상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덩어리의 규모가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전망이 사실 엇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아니야. 이제는 이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오면 더 이상 예전처럼 뭐 천만, 이천만, 삼천만 원 내려가지는 않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정도로 모였기 때문에 이게 유지된다고 봤을 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 무슨 소리야. 너 코인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몰라. 그냥 이 중에서 한 5%, 10%만 돈을 빼도 순식간에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져.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네.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은 농산물대로 어렵고 여러 가지 지금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예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산유국들이 건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미국도 지금 금리를 어떻게 할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그렇죠. 있는 네. 상황인데 지금 우리는 우리 시장이 사실 더 문제거든요. 미국은 지금 다 좋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고용이나 이런 부분은 약간 안정돼 있지만 그 외에 이제 내수적인 부분들 수출은 회복되고 있다가 좀 내수적인 부분 다 안 좋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거시경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정말 정치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정교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네.
잘못하다가 이게 지금 부동산 PF발로 여러 가지 네. 이제 자금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도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게 하나 두 개가 묶여서 연쇄뇌관으로 이어지게 되면
네,
굉장히
네.
어려울 수가 있다. 올해 경제가 사실은 작년에 1%대 기록하면서 2%대를 무난하게 달성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전쟁이 이미 2022년에 일어난 전쟁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작년에도 전쟁이 발발한 게 네. 지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 네. 올해가 정말 중요한 위기의 해다. 그리고 잘 극복해야 된다. 뭐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2중고, 3중고에 빠진 상태 아닌가 싶습니다. 빨리 물가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가져보면서 오늘 뉴스 속속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CBS 장규석 기자, 이준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